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우리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코앞에 다가온 적그리스도 세상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동 사태는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북핵 문제도 있고, 또그 IS의 문제도 있고, 또 일본 방사능이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 또 호주의 산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이 땅에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사태는 굉장히 독특하지요. 특이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과 대조해서 비교해보고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또 설교자들이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국가 통제 사회 또는 경찰 국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잘 이제 지켜보아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어떤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닥친다면 당연히 이제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지요. 더더군다나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한 단체,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그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유엔이라는 기구가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유엔을 뛰어넘는 어떠한 새로운 그런 조직들이 점점 더 우리 눈앞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딥스테이트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 정부라고도 부르고, 또 세계 정부라고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제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하나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전문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이러한 뉴 에이지, 새 시대에 관해서 언급하고 설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시대, 뉴 에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어떤 모토가 세 개가 있는데, One World Order, One World Religion, One World Government. 그래서 하나의 단일 세계 종교와 단일 세계 정부를 통해서 세계 단일 이 질서를 이렇게 창출해낸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국가 간의 장벽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세상을 이루겠다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이미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또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그 이전에 그런 재앙들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대한 탑을 쌓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최초의 세계 단일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뉴 에이지는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처럼 뉴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된 올드 에이지죠, 사실은. 그것을 지금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거대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폭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지닌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 하나가 온 세상을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통제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이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단순히 질병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큰 틀에서 생각해보자면, 국가가 개인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구실, 빌미, 좋은 명분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경제, 세계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빠르게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개인들로서는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배급해주는 것에 목을 매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마스크 사태가 그런 것입니다. 국가가 배급해주는 대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 한국 정치를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돈을 나누어 줘야 되고, 마침내는 국가가 식량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러한 이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회주의 국가 또는 경찰 국가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통제하려면 경찰권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지금 군대가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상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계획이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획한 사람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획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이 역병을 발생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역병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 공포를 담보로 해서 사람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수단으로 이제 백신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좀 통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기발한 생각입니다. 바이러스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을 단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부류는 백신을 맞은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딱 두 부류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고 안 맞은 사람들은 통제하고 더욱더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어떤 표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 디지털 아이디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RFID라고 불리는 그 칩 또는 베리칩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뭐 베리칩이 무슨 뭐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어떤 표식을 주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어떤 표식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어떤 과학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서 백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합법적인 지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안 맞은 사람이 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이 바이러스를 옮김으로써 나까지 생명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 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를 힘입어서 국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굉장히 수월하게 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에 어떤 생각과는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회,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통제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퍼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통제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미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어떤 예언과 관련시켜서 볼때 당장 떠오르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이 당장 코앞에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표식을 통해서 통제하는 시스템,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식을 주고 그 표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람들을 두 부류로, 그러니까 통제에 따르는 사람과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코앞에서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올해 주제로 정한 마지막 때 설교의 어떤 그 연속선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어떤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인류 역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사도 바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아니면 노아, 아브라함, 아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논리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장 특별하고 귀한 어떤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굉장히 유사한 그 인물이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온 세상에서 가장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Anti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ti라는 것은 이렇게 대적한다, 반대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그냥 성경을 슬슬 설렁설렁 읽어가지고는 사실 종합적으로 이 존재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많은 별칭으로 묘사가 돼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름으로 많은 별칭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모형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묘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장차 임할 통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때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장차 임할 통치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니까 사나운 얼굴을 한 왕이다 이렇게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얼굴을 한 왕이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묘사가. 신약에는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보면은 죄의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사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이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높이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 예수님은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대조로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east, the beast,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이제 짐승이 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나오는 짐승, 또 다른 짐승이 이제 거짓 대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 나오는 용과 합해서 이 셋이 이제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즉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이 다 짐승이죠. 사실 용도 짐승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짐승 중에 어린 양으로 비유되시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육체의 현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듯이, 이 적그리스도는 이 마귀, 사탄의 어떤 육체적인 현현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여러 가지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먼저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자기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7절에도 보니까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는 존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곳이면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밖에 없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 앉아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라,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에도 보면은 이 불법의 신비, 아까 불법의 신비가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칭이라 그랬죠. 이 불법의 신비가 드러나면서 이제 그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 기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그에게 있었다. 큰 일들을 말한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엄청난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말할 때 굉장한 그 언변, 웅변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와 지식, 그것을 굉장한 웅변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8장 23절,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니까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일반인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법을 바꾼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어떤 달력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루에 그 뭐 하루나 1년에 어떤 그 24시간 또는 365일 그 체계를 바꾼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은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굉장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작은 법령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법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아까 이 짐승, 더 비스트,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별칭이라고 했죠. 이 짐승이 이제 이 기적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 기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고 이제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한다 그랬는데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등장했을 때 그 어떤 시점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목베임이 될지 뭐가 될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하게 죽었다는 것이 모두에게 확인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의 그 14절 앞에 12절에는 보니까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모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국의 통치자들을 다 밟고 일어서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최정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그 기간은 7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일에, 이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7년인 것을 알게 되는데, 7년 동안 어떤 언약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은 총 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마도 3년 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달, 1260일, 3년 반,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2달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진다, 이렇게 돼서 2년, 1년, 반년, 그래서 이제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수단 또는 이슈는 뭐냐? 그것은 평화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아까 읽은 구절인데요. 또 그가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 아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지금 이제 백신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백신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 평화를 빌미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빌미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어떤 이 안전, 평화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백신이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평화를 수단으로 해서 이제 빌미로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잘 쓰는 것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8장 24절 그 앞절에 보니까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세상을 파괴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처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평화의 어떤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어떤 평화의 어떤 언약, 조약을 맺게 될 터인데 그 한 일의 중간, 즉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게 되고 온 세상에 이제 이 독재자로 이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요? 예,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에게 어떤 평화 조약을 맺게 될 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 이 짐승이 지금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비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주고, 용은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려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러한 어떤 권한을 받아서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을 통제하는 이 구체적인 방식은 표식을 주어서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형태가 되었건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단계는 아마도 RFID 칩일 텐데 뭐 그거보다 더 개선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표식을 주어서, 그것이 문신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표식을 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 외에는 상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이 안 되면 당연히 사회활동 자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러한 사회가 이제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 모방하는 이 이후 시점부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열렬히 적극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마약과 테러와 무슨 이 낙태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뭐 인구의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뭐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한 권능과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줄 것처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한 웅변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갈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 같은 것들 행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까지를 연출할 수 있다면 안 따를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순응하면서 그에게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를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그 표를 받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표를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뭐 그게 베리칩이 됐건 뭐 바코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것을 단순히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경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또는 용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믿고 모셔드리고 경배하듯이 적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어떤 그 인치심을 받듯이 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어떤 그 인침으로서의 의미로서의 그 표식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뭐 기술적으로 어떤 기계 장치에 불과한 그러한 것들을 사람의 몸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계시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할 일들을 차례대로 제시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거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말을 아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소설책의 끝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그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아예 결말, 이 온 인류의 결말을 미리 다 밝혀놓으셨다. 이사야서 46장 9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결말 부분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가 그야말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코앞의 사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혼자 녹음할 때 이게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웃으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실성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실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앞에 코로나. 이 적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우리 코앞에 저 그리스도의 등장이 코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고 계속 미적대고 또는 한 발은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고 강화시켜서 우리가 버텨나가면서 이 세상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과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언자로서 의의 선포자로서 경고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지금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전환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삶의 방식,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대하던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뭔가를 달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되고,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자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아멘.